성도 여러분,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최소한의 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생활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하게 됩니다. 사람이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말이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군가 은혜를 모르고 혹은 고마운 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기에 그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겠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정말 금쪽같이 여기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4장의 13절부터 18절을 너무도 소중히 여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치고 아마도 수십 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 우리를 데려가심. 정말 멋지고 또한 멋진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도 대부분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아마도 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부분이 분명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설명해 주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중에 오시어 구원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지상재림을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위 후천년, 무천년주의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사실 다르게 됩니다. 좀 긴 성경 공부였지만 저희 웹사이트에 성경으로 보는 역사라는 성경 공부를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즉, 죽은 자들을 볼 때 아,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 사람은 다 죽고 뭐 희망이나 소망이 없구나.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제 죽은 사람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등등으로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모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사망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지내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진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라고 강조하며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보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음 구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이 휴거에 대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조형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통해 짐작만 할 뿐이죠. 하지만 이 시기를 정확히 몇 월 며칠로 이야기해서 조롱을 받았던 많은 사람과 또한 이단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그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휴거 이후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 휴거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지상 재림의 그 시간 때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뒤이어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바로 또한 채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 뒤부터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이 구절은 다른 여러 구절에서 백업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50절부터 53절을 보면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5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혼이 구원되고 살아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내주하게 되어 영이 되살아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바로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새 몸은 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 몸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지 그 모든 역사가 그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중에 다니던 직장이 있는 곳에 쉬는 날그 근처도 가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군필자들은 제대하고 난 뒤에 그 군부대 근처에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고생하고 극심한 고통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 곳에 다시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지셔서 창조물인 우리를 구하시려 사람이 되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참혹하게 그분을 고문하고 또한 죽였지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이 완벽함 속에 계신 주님은 하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완전한 형태로까지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극심한 대환란에서 구원하시고자, 다시 이 땅의 공중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려 내려오십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의 내용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완전한 표현은 그 무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의 제목으로 다시 되돌아 가보고자 합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고, 지식으로 알고, 또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최소한의 예의는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은요, 그렇게 영원한 구원과 거기에다 대환란 전에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구원해 데려가시겠다라는 대단한 선물을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흔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잘 되길 바라십니다. 주님은 정말 특별하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잘 되길 바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 올바르게 맞이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뒷부분의 소위 휴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초반에까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4장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12절까지를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13절부터가 하이라이트 같아 그것만을 읽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스치듯 지나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벌어지는 그 놀라운 휴거의 사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눈을 깜빡했는데 이미 공중에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혹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바랄 것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남들은 완전히 눈을 한번 깜빡하지만, 저는 눈을 반만 깜빡할 때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 옆에 있는 형제보다 조금 높은 공중에 있게 해주세요. 등등의 기도를 할 일이 없습니다. 휴거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기적의 사건에 이미 속하였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은, 즉 우리가 할 일은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과거와 내 행실과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 없이 우리가 그저 믿음만 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권리만 찾고 있지 내 의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예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들과 자세히 같이 하나하나 서로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거의 제목만 같이 나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크기 내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성령님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행을 삼가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고 구별은 분리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만들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자기 분량을 잘 알아야 하고 자기 그릇은 남의 그릇과 섞이지 않아야 함을 또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릇들과 분리하여 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그릇, 내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릇의 기능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릇의 크기도 볼 것이고, 그릇에 담긴 내용도 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잘 살펴야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6절 이어집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라는 바는 세상 사람들의 욕정과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을 이해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이고 또한 분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롭지만 사랑이 많으신 죄를 미워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넘치게 사랑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아멘. 사랑이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많이 하라 요구하십니다. 참 끝이 없죠?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성도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말보다 일을 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보다 행동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책상 위에서의 믿음, 머리로 하는 믿음, 그런 것보다 그 믿음이 흘러나와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 귀중한 시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특히 믿음의 정직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는 샛길이 없습니다.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13절과 14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이 소망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 그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소망을 갖고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리아어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혹은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탐험가 어네스트 쉐클레튼 경이 남극 탐험을 할때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 부대원들을 몇명 남겨놓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후에 그가 다시 돌아가고자 할때 거대한 빙산이 그 길을 막게 되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던 그분은 어느 순간 기적처럼 그 거대한 얼음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쉐클레튼 경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대원들은 준비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신속하게 탑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배가 다시 대원들을 태우고 그 빙하를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그 벌어졌던 빙산은 정말 놀랍게도 다시 쾅 하고 붙어버렸습니다. 아슬아슬했던 구조를 생각하며 쉐클레튼 경은 그의 부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날 준비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진정 다행이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빙산이 열리거나 사라지는 듯 느껴지면 우리는 언제나 침낭을 접고 서로를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대장님이 오늘은 오실지도 모른다 하고 말이죠. 많은 찬송가를 만든 호레이시우스 보나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하라. 매 순간마다 준비하라. 그리고 그분이 혹시 오실 때를 위해 모든 의무를 다하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자를 빠짐없이 부르시리니.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는 어느 때나 울릴 수 있습니다. 부대원들처럼 언제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말이죠.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소망을 갖고 입을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그 앞의 말씀에 적혀있는 적어도 그 열 가지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꼭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다시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 있게 나중에 서로 만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하고 말이죠.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산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의 그 어려운 삶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저희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